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 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지난 8일 성과적으로 진행된 전략 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조선의 군력 강화에 최절정을 이룬 일대 장거라고 선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을 하루 앞두고 오늘 이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자신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북측은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앞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북 사실을 공식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겨냥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등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오늘 서방과의 어떠한 핵합의 하에서도 국제사찰단이 자국 내 핵과학자들이나 군사지역에 접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또 이란은 과도한 요구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 협상 대표들은 현재 이란의 핵활동을 억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담은 오늘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양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양측은 지난달 최종 합의를 위한 기본 틀에는 합의했지만 협상 시한은 이제 다음 달 말로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단지 친러분리주의 반군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군사공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도발을 위한 어떠한 기회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또 지난 주말 러시아군 두 명을 생포한 것과 관련해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칠러 반군들의 활동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옌스 슈틀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어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국경부근에서 진행 중인 군사훈련 중단과 좀 더 투명한 군사활동을 주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3국이 해상 난민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외무장관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해상 난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합의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용 중인 약 7천 명의 난민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활동에 다른 나라들과 비정부 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난민들을 위한 쉼터 제공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신 환자들을 위한 치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은 어제 이들 3국에 대해 해상에서 조난당한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피에르 은크룬지자 대통령이 총선거와 지방선거 일정을 다음 달 5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오는 26일에 계획돼 있던 선거가 열흘간 더 늦춰져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군사 쿠데타와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총선거 한 달 뒤인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지난주 일부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실패하는 등 부룬디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북측 당국이 저희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북한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 배치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내일 즉 21일로 예정됐던 반 총장 방문 계획을 취소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일 서울 디지털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이날 새벽 외교 경로를 거쳐 개성공단 방문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당국이 저희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반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에 앞서 19일 남북한 당국의 동의를 얻어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2년 만으로 반 총장의 방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을 철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고립의 길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고립의 길로 나가지 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민 대화와 협력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의 방북 허가 철회 통보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유엔 본부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방북 결정을 철회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반 총장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반 총장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해외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 전 발언을 문제 삼아 방북을 취소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 반 총장의 방북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남북대화 의지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보기에 현 국면에서 반 총장의 방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이후 내부적으로 충성 경쟁에 따른 강경한 대외 정책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오늘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자위력 강화 조치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0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와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률을 확보한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은 또 지난 8일 진행된 전략 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북한군 전력 강화가 최절정에 이른 것을 보여주었으며 세계가 격찬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국방위는 그러나 전략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 3국이 이번 시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를 돋구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성명은 특히 유엔 안보리를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로 깎아내리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포기한 기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은 누가 도발이라고 시비를 걸며 중지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닌 북한의 자위력을 강화하는 조치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성명은 이어 적대 세력의 침략과 제도 전복의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을 불구 대천의 원수로 지목하고 북한의 타격수단들이 정면과 측면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명중탄을 안길 임전태세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0일 북한이 핵타격수단의 소형화와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핵 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히 진전됐지만 아직 완성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제임스 위너필드 미 합참 부의장이 말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여부는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위너필드 미국 합참 부의장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과 대응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북한이 최근에 시험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는데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many years away from developing this capability.
북한의 SLBM 능력은 다행히도 그들의 주장을 믿게 하려는 북한의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나 선전선동 전문가의 능력만큼 진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의 이런 발언은 북한 당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과시한 SLBM 능력 시험 장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앞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참관 중인 김 제1위원장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미사일 사출 시험 장소의 거리가 비현실적으로 가깝고 위성사진을 통해 판독된 잠수함 구조 역시 SLBM 발사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사진의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SLBM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과 일본, 현지 주둔 미군의 위협 탐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어 북한 정권의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내 준비태세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날 한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의 배치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Of course, we're interested in the potential for using this system to augment the defense of this important ally.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주한미군의 방어를 위해서 잠재적으로 THAAD를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THAAD가 미사일 방어에 유용한 체계로 지역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THAAD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와 어떤 공식적 논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당사국인 한국의 우려를 존중하고 있다며 한국이 THAAD 배치를 원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지지에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ost helpful thing that a Russia or a China for that matter can do is to persuade North Korea and Iran.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단념토록 설득하는 게 미사일 방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불행히도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너필드 미국 합참부의장은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 태세는 강력하다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와의 외교 안보 협력에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사출 시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출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 군과 정부가 정보 자산을 활용해 충분히 교차 검증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사출 시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이 이미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으며 SLBM이 잠수함에서 발사돼 물 밖으로 솟아올라 150m 정도 날아간 게 정보자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작 논란을 불러온 미군 당국자의 발언은 북한의 SLBM 수준이 아직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사출 시험 자체가 조작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한국 군과 정부가 모든 정보 자산을 활용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만큼 북한의 SLBM 수중 사출 시험은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발사 성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작정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탐지 자산들, 위성이라든지 그 우리 잠수함이 체득한 어떤 그 정보라든지 이런 모든 자산들을 종합해서 정보 분석을 합니다. 국방부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SLBM 발사 성공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이 이루어진 정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앞서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 차장은 19일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을 언급하며 기술 수준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윈펠드 차장은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성공했다고 믿기엔 북측 비디오 편집자와 선전선동 전문가의 기술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한 SLBM 기술 능력을 개발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 관련 능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SLBM 발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여러 정황상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목 연구위원입니다.
적어도 잠수함에서 사출 시험한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제 조작 가능성 얘기는 동영상은 아직 안 보이고 있지요. 북한이 원래 그게 제대로 되면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진 몇 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막 그런 것들이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신인균 대표는 SLBM의 발사 시험이 워낙 고난도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런 기술 수준에까지 이르렀겠느냐 하는 의문이 선행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중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한 양국 간 논의는 없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issue of THAAD was not discussed during Secretary Kerry's visit to Seoul. As we said before, there have been no formal discussions on THAAD between the U.S. and the ROK.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케리 장관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 내부 청중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드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혀 미한 간 사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연구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의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 배치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Although we are considering the permanent stationing of a THAAD unit on the peninsula, we have not made a final decision.
로즈 차관보는 19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한미 연구소가 연방 하원 빌딩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같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But what I would say is that a potential THAAD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critical.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북한의 사거리 연장 스커드와 노동 탄도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고려 중이라는 게 적어도 미 정부 내부 논의를 뜻하는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 정부가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is looking at this, but we've made no decision.
로즈 차관보는 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무기 운용 방식까지 설명하며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It does not have the technical capability to intercept long-range Chinese missiles.
사드는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지 않았고 중국 당국자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드의 레이더망이 중국 본토까지 미칠 수 있다는 중국 측 반발도 일축했습니다.
We already have these radars in the Asia-Pacific region. For example,
로즈 차관보는 미국이 조기 경보 레이더 ANTPY-2를 일본에 배치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미 사드 레이더 역량을 구축해 놓은 만큼 한반도에 두 번째 사드 포대를 주둔시킨다고 해도 전략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0일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여러 나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초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 직접 그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달 3일 김 제1위원장이 새로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의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관장하는 이곳에서 앞으로도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입니다.
주체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북한 우주개발국 대변인은 8일 위성을 필요한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변의 입장이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외교 소식통은 이 같은 상황은 김 제1위원장이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정보와 합치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습니다. 특히 교도통신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위성 운반 로켓 은하 3호라고 주장하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개량형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대포동 2호의 최대 사거리를 1만 킬로미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지만 북한은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코튼이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관이 지난달 7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8 and shoot it.
미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또한 2013년 말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사대가 증축되면 북한이 2012년 발사한 길이 30m의 은하 3호 로켓보다 길이가 긴 40m 이상 로켓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난달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개발해 전력화하는 데 4, 5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공단의 발주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재연될까 봐 발주처들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교역액은 모두 2억 1,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인 3월에 비해 12%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개성공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구별 남북교역 실적을 보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라산 육로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은 남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공단의 발주량이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에서 생산할 거를 대체 기지에다가 이제 생산을 돌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위축되고 있어 갖고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발주처들의 입장에서는 주문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경우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지만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재현될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게 유창근 부회장의 설명입니다. 유 부회장은 발주처들이 생산 단가보다 정치적 위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남북한이 임금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발주량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나마 3월과 4월은 섬유 봉제 업체들의 성수기로 다른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문량이 많지만 비수기로 접어들면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유 부회장은 우려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비수기 때 일이 없는데 발주량까지 끊어지게 되면 그때는 노동을 시키지 못하고 일을 생활비를 줘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태에 대비해 대체 주문을 받아 놓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발주처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 근로자들의 태업이나 잔업 거부가 일부 나타나기는 했지만 입주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발주량 감소 문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입주 업체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물동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배짱을 부리기는 어렵다며 태업이나 잔업 거부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회장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뭐 공단 노동자들은 뭐 태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없어요.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에서 결핵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매년 2,500여 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결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 2,500여 명이 매년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최근 발표한 2015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결핵이 북한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매년 3,900여 명의 다재내성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결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를 돌보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결핵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북한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1.9%가 어린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서 지난 2013년 발표한 세계결핵보고서에서 2012년 결핵으로 인해 북한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에 인구 10만 명당 10명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4 세계결핵보고서의 국가별 결핵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북한에서 결핵에 걸린 환자 수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429명에 해당합니다.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지난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95명에서 이듬해 40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2년 40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3년에 429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3 세계결핵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5년 기간 중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10만 명당 383명 수준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필립 클레지우 연구원은 VOA 보낸 이메일에서 2008년 이래 북한 내 결핵 발병 보고율이 증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결핵 환자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 결핵에 걸렸는지 여부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글레지우 연구원은 이어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결핵 환자 90% 이상이 완치돼 사망률은 매년 5.3%의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재내성 결핵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재내성 결핵이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4 세계결핵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북한에서 다재내성 결핵에 걸린 환자는 3,900여 명에 달합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평양과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남포 등 8개도 94개군 1,100만여 명의 홍역과 결핵 등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결핵 등 질병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의 유엔 상주조정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lso in the health sector, there is a great inadequate facilities and also need for supplies to support a greater.
북한은 현재 의료 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작사의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돼야 한다며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 5325번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 대학 교수 등 중국인 6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로힝야족 해상 난민들에게 임시 정착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배후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법무부가 중국인 여러 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 법무부는 어제 중국 국적자 6명을 산업 스파이와 통상 기밀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 유명대 대학 교수 등을 포함해서 모두 공학을 전공한 학자와 기술자 등 6명입니다. 미국 통신회사의 기밀을 빼낸 뒤에 중국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몰래 훔쳐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들이 기소된 건 지난달이었고요. 어제 기소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현재 중국 텐진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하오장과 웨이팡 이 두 사람은요 지난 200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통신장비 회사인 아바고라는 회사와 스카이워크스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회사들은 FBAR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방막 최적 탄성 공진기라는 부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품은 휴대전화나 다른 무선통신기기에서 신호를 보내고 받을 때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더 작고 효율적인 장비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하오장과 웨이팡 또 이 같은 공범 이 6명은 미국에서 빼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려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기술을 훔쳤는지도 알려졌습니까?
네, 이들은 이제 미국 회사가 기밀로 보관하고 있는 이 컴퓨터 소스 코드와 설계도 등을 훔쳐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미국 회사에 다니던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이제 중국 대학과 회사 여러 곳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FBAR 부품 기술을 활용한 공장을 세우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중국 텐진대에서 이 FBAR 제조시설을 차렸는데 당시도 미국 회사에 여전히 다니던 상태였는데 이미 이제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들은 1년 뒤에 이제 다른 중국인들과 텐진대와 합작 법인을 생산하고 FBAR을 대량 상승하기 위한 회사를 차렸는데요. 미국 회사를 그만두고 곧바로 이제 텐진대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다른 무선기기 회사 또 중국 군과도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기소장에서 이들이 미국 회사의 컴퓨터 소스 코드와 제품 설계 등을 훔쳤다고 밝혔고요. 자신들의 지식 또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 접근성을 악용을 해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을 했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통상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렸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소된 중국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기소된 사람들이 모두 6명인데 이 중에 5명은 현재 중국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오장 교수만 지난 16일에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를 통해서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돼서 현재 구금된 상태인데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기소 사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체포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구속된 하우장 교수의 경우에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5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중형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도 중국인이 미국에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뭐 여러 건이 보도가 됐었죠. 통신 기술이나 전자 기술뿐만 아니라 이 전투기 제작에 관련된 군수 기술,
네.
또 뭐 옥수수 씨앗 같은 농업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런 이 산업 스파이 외에도요. 중국에서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미국의 기업 컴퓨터에 직접 접속을 해서 기밀을 빼내려는 그런 사이버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정부의 갈등도 고조됐었고요.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어제 이번에 중국인 6명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개인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빼내려는 체계적인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산업 스파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이렇게 나오자 중국의 입장이 어떤지도 궁금해지는군요.
네,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인들을 기소한 데 대해서 매우 강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미국을 오가는 중국인의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인들이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중국도 산업 기밀을 훔치는 행위는 반대하고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일반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중국 남부에서 며칠째 폭우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중국 광둥성과 구이저우성, 윈난성, 장시성, 후난성, 저잔성, 푸젠성 뭐 이런 이 남부의 11개 성에 거친 넓은 지역에서요.
네.
지난 13일부터 거의 일주일간까지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물이 넘쳐서 뭐 거리의 차들도 거의 지붕만 남겨놓고 물에 잠긴 그런 거리의 모습인데요. 여기저기서 산사태도 일어나면서 지난 18일까지 1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고 이재민도 300만 명 가까이 발생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발표였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19일과 20일 오늘도 계속 비가 온 지역들이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산사태로 인해서 아파트가 붕괴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서 오늘 오후에 1시쯤에 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9층 높이 아파트 건물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네.
1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이라 오후 시간이긴 하지만 많은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비가 예보돼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침수 또 산사태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유엔 산하 기구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로힝야족 해상 난민들을 주변국들이 받아들이도록 긴급히 요청을 했는데요. 일부 주변 국가들이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긴급적인 요청을 이제 받아들인 건데요. 로힝야족 난민들은 이제 주로 이제 미얀마에서 온 이슬람계 이제 난민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낡은 이 선박에 인원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타서 바다에서 계속 이제 머물면서 식량과 물도 부족하고 또 질병에도 노출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몇 달째 바다 위를 떠돌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이제 종교 박해와 빈곤을 피해서 지난해에만 8만 8천 명이 바다로 나왔고 올해도 1분기에만 2만 5천 명이 더 배에 올랐는데 유엔에 따르면 이 중에 2천 명 이상이 이미 해상에서 숨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군요.
또 더욱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이 우려된다는 것이 유엔의 주변국들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한 이유였는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오늘 임시 정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난민들의 정착을 완전히 허용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정착을 허용해서 심각한 인도주의적인 재앙은 이제 피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요.
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정부가 어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슬람인 로힝야족들은 이제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서 이제 태국을 거쳐서 배를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들 국가들이 로힝야족들을 거부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이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해상 난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는요. 해상에 있는 난민들에게 계속 음식과 물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7천 명에게는 임시 정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에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1년 안에 자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정부는 로힝야족 문제는 몇몇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 또 국제기구들도 로힝야족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주변국들이 로힝야족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미얀마의 이 로힝야족 문제가 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난민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계속해서 난민들이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 전에는 로힝야족을 받아들였는데요. 이후 난민들이 몰리면서 이미 12만 명을 수용했고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난민 3천 명 정도가 이제 구조가 됐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이제 인도네시아 해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도 오늘 최근 자국 연안에서 구조된 난민 1,500명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미 수용 능력을 넘어선 상태라 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도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입장이 바뀌면 근본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동안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들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해왔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상 난민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모든 해상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사는 밝혔지만
네.
로힝야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미얀마 정부는 이 로힝야족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난민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힝야족들은 모든 기본권 행사가 거부되고 특히 여기에 최근 수년간에는 극단주의 불교도들에 대한 폭력 사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도 했고요. 또 과거에도 로힝야족들이 미얀마 과거에는 당시에는 버마였죠.
그렇죠.
버마에서 분리돼서 방글라데시로 편입되기 위한 그런 무장 봉기가 있었다가 진압된 적도 있었고요. 한편 이제 필리핀도 이 자국 해안에 도착한 난민은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열악한 불법 난민선에 정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탄 상태에서 먼 필리핀까지 해안까지 이동하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고요. 두 사람 모두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건 앞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 주장한 대로 이 동부의 분리주의 세력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네.
건데요. 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아니라 러시아와 진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안 군인 두 명이 생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고 러시아의 어떠한 도발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란 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계속 부인하고 있죠.
네, 이번에 생포된 군인들도 정규군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인권단체와도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 외에도요 나토도 러시아의 탱크와 방공미사일 등 중화기와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로 진입한 사진을 여러 차례 공개했었죠. 그럴 때마다 러시아는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병력이라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화기까지 갖춘 병력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 세력을 돕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그러네요. 자, 오늘 나토 사무총장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난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보다 투명한 군사활동을 요구했는데요.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만남에 앞서서 나토의 입장을 듣겠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지역에 대해서 계속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야 한다는 게 러시아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장악했을 때와는 다른 입장이죠.
네, 우크라이나 동부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난 2월에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늘도 분리주의 반군들이 휴전을 어기고 공격을 가해서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정부군 8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토는요, 러시아가 반군에 계속 중화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대규모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도 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신우주는 최저 13도, 최고 24도, 강계는 구름이 끼고 최저 9도, 최고 27도, 해주와 개성은 맑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13도, 최고 27도, 개성은 최저 12도, 최고 28도입니다. 함흥 맑고 최저 11도, 최고 29도, 장진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2도, 최고 19도, 해산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7도, 최고 23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19도. 원산은 맑고 최저 14도, 최고 3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밤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2도로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지난 8일 성과적으로 진행된 전략잠수함의 탄도한 수중 시험 발사는 조선의 군력 강화에 최절정을 이룬 일대 장거라고 선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 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오늘 이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자신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북측은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앞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북 사실을 공식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겨냥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등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오늘 서방과의 어떠한 핵 합의 하에서도 국제사찰단이 자국 내 핵과학자들이나 군사지역에 접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또 이란은 과도한 요구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 핵협상 대표들은 현재 이란의 핵 활동을 억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담은 오늘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양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최종 합의를 위한 기본 틀에는 합의했지만 협상 시한은 이제 다음 달 말로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단지 친러분리주의 반군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군사공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도발을 위한 어떠한 기회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또 지난 주말 러시아군 두 명을 생포한 것과 관련해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칠러 반군들의 활동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에 러시아군은 개입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러시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어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 진행 중인 군사훈련 중단과 좀 더 투명한 군사활동을 주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3국이 해상난민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외무장관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해상난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합의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용 중인 약 7천 명의 난민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활동에 다른 나라들과 비정부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난민들을 위한 쉼터 제공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신 환자들을 위한 치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피에르 은크룬지자 대통령이 총선거와 지방선거 일정을 다음 달 5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오는 26일에 계획돼 있던 선거가 열흘간 더 늦춰져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군사 쿠데타와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총선거 한 달 뒤인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지난 3주간 은크룬지자 대통령의 3선 출마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적어도 20명이 숨지는 등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